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2박 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며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관계 변화를 위한 협상에 즉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화 상대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자고 이날 오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에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는 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2021년 1월까지 완료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절차를 통해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결단력과 외교가 평양 공동선언에 나타난 중요한 합의를 이끌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는 중요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북한이 관련국 전문가들의 창관 아래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을 해체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됐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하며 총리 3년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며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날 오후 실시된 의원 투표와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아베 총리가 553표를 얻어 254표를 얻은 이시바 시계로 전 자민당 간사장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의원 투표에서는 80% 이상을 득표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55%를 걷는 데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전후시대 모든 문제를 해결한과 동시에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담당 특사가 19일 이란과 핵 문제와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새로운 조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특사는 이날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훅 대사는 이날 청중들에게 우리가 이란과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합의는 지난번과 같은 두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니라며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조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훅 대사는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국제조약에 의해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된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보호종 밀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요즘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거래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밀매감시단체인 트래픽이 지난 2016년 12개의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사례들을 조사했는데요. 국제 밀매 금지 대상인 유라시아 수달을 포함해 한 달간 밀매된 동물이 200여 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트래픽은 최근에 다시 동물 밀매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20여만 명으로 2년 전보다 거의 2배가량 늘었고 여전히 많은 동물이 밀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트래픽 측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야생동물 밀매를 제한하는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멸종 위기를 더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흐린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7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23도, 함흥은 16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당신이 없다면 내게 문제 하나가 줄어드는 게 될 거라고 노래하는 Problem 들어보시지요. 세기 X I got one more problem with you, girl. Hey.
What you got? Smart money, but and I'll be better off without you. In no time, I'll be forgetting all about you. You're saying that you know, but I really, really doubt you. Understand, my life is easy when I ain't around you. Iggy, Iggy, too biggy to be his present. I'm thinking I love the thought of you more than I love your presence. And the best thing now is probably for you to exit. I let you go, let you back. I finally learned my lesson. No half stepping either, you wanted or you just playing. I'm listening to you knowing I can't believe what you're saying. It's a million you, baby boo, so don't be dumb. I got 99 problems, but you won't be one. Like wha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의 3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장기 총리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테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공격적인 항공기 증편에 나서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항공사들이 중국 항공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집권당의 총재로 다시 선출됐군요.
네, 경쟁 상대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물리치고 이 총재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2일 도쿄 당사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553표 대 254표,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는데요.
예.
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내각 수반을 맡는 게 관행이어서 오는 2021년 9월까지 최장 3년 더 총리직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본 최장기 집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1차 집권 시기를 포함해서 2461일 동안 재임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역대 5위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를 더함에 따라서 내년 11월이면 가스다 다로 전 총리의 2886일 이 최장기 집권 기록을 깨게 됩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장수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경제가 첫손에 꼽힙니다. 지금 일본의 경기가 이 근래 최고의 화랑이라서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급하게 수급하는 상황인데요. 장기 침체를 뜻하는 잃어버린 20년에 머물던 일본 경제가 2012년 아베 총리 2차 집권 후 아베노믹스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걸로 현지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아베 총리가 집권 6년 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아졌습니다. 2012년 말에 492조 8천억 엔, 미화로 약 4조 3,900억 달러였던 이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는 552조 8천억 엔으로 12% 넘게 증가했고요. 2012년에 만선을 겨우 넘었던 이 니케이 종합주가지수는 20일 기준으로 23,674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경기가 좋아진 걸 어떻게 일본인들은 체감하고 있다나요?
네, 물론입니다. 취업자 수가 251만 명이 늘었고요. 실업률은 4.1%포인트가 떨어져서 7월 기준 2.5%에 머물렀는데요. 이 정도면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직장을 가지는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되는 겁니다.
예.
예, 실업률이 낮아진 건 인구 노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이유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일본이 장기 침체를 벗어난 건 분명합니다.
네, 자, 3년도 임기를 수행할 아베 총리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경제와 개헌 이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자민당 총재직 수락 연설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일구겠다면서 아베노믹스를 단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개헌 여론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라면서 결론을 본 이상 일치 결속해서 개헌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가을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군대를 다시 보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위대의 지휘와 역할을 일본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그러자면 육해공군을 비롯해서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 헌법 구조를 고쳐야만 합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을 폐지해야 하는 건데요.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이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협의해 만든 이 평화헌법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는 자신이 총재 선거에서 이긴 게 개헌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득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베 총리 분석과는 다른데요.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아베 총리가 329대 73, 이시바 전 간사장을 압도했지만 405표로 환산된 당원 투표에서는 224대 181로 접전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당내 조직력을 기반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일반 여론은 이시바 전 간사장 쪽에 쏠렸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자, 일본 정부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자민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네, 1955년에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통합한 보수 정당인데요. 공식 명칭은 자유민주당인데 줄여서 자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당 후 줄곧 집권당이었는데요. 2009년에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정권을 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정권을 되찾았는데요. 이를 이끈 주역이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몇 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선 계속 이 보수 정부가 계속되어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민당은 국민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극우 쪽으로 기운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군대 보유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자는 이 개헌 당론이 대표적인 극우 논리로 꼽히는데요. 일본의 진보 정당들은 일부 노선을 포기하고 연립 정권에 참여하거나 야당으로 남더라도 헤쳐모이기를 반복해서 사실상 수권 능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테러 지원 실태를 지적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가 이란을 선두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 테러 지원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라는 뜻인데요.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이 중동은 물론이고 서아프리카, 남미 일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북한,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지난 1984년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가 벌어지는 건가요?
네, 중동에서만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레바논까지 퍼져 있다고 네이선 세일즈 국무부 대테러 담당관이 설명했는데요. 이란이 이 나라들의 합법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현지의 테러 조직들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이런 활동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현지 테러 조직 어떤 곳들을 말하는 거죠?
네, 헤즈볼라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시아파 정당 조직이자 교전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왔는데요. 국무부는 이란이 헤즈볼라에 상당한 물적, 기술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에 테러 지원 활동을 멈추라고 계속 요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 합의로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곧이어서 우라늄 농축 활동과 테러 지원 활동을 멈출 걸 포함해서 12개 항을 이란에 요구했습니다. 이란이 이에 거부하자 최근에는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미 국무부 테러 보고서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테러 공격 건수는 전년보다 26%, 그리고 이에 따른 희생자 수는 23% 감소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테러 발생이 가장 많았던 10개 나라에서 18,700여 명이 숨졌는데 2016년 25,700여 명에서 약 7,000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테러 발생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테러가 한 건이라도 있었던 나라가 100곳이었는데요. 이 중에 59%가 5개 나라에 몰렸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필리핀이었는데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레반 공세가 격화되면서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도 오히려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국제 테러 단체인 IS 활동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네, IS의 활동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지난해 20개국 이상에서 테러 공격을 수행한 걸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IS는 자칭 이슬람 국가로 선포한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에서 패퇴하면서 밀도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영역을 넓히고요. 이전보다 비밀스러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는데요. IS의 테러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 행동보다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항공사들이 항공기 증편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최대 항공사인 남방항공이 오는 2035년까지 보유 항공기 수를 지금보다 두 배 더 많은 2,000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왕응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초에 광저우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 3년 안에 남미 노선을 열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중국 남방항공은 아시아 최대 그리고 세계 6위의 항공사입니다.
예. 자, 현재 남방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몇 대나 됩니까?
네, 지난 8월 기준으로 여객기와 화물기를 포함해서 모두 7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왕응 최고 경영자는 오는 2020년까지는 항공기 1,000대 그리고 2035년까지는 2,000대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이면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이 될 거라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다른 중국 항공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예, 남방항공의 최대 경쟁사인 에어차이나가 약 720대, 그리고 중국 동방항공이 남방항공에 조금 못 미치는 7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두 항공사 모두 중국 관광업계의 호황에 힘입어서 그동안 아주 공격적으로 항공기 증편과 신규 노선 확보에 나서왔습니다. 미국 보잉사는 향후 20년간 중국 항공사들이 구매할 비행기가 약 8,000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미국의 항공사들은 중국 항공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등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중국 항공사들의 항공기 증편을 계기로 2020년에는 중국 항공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델타와 유나이티드는 이미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줄인 상황이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10월부터 미국 시카고와 중국 상하이로 오가는 직항편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또 대형 항공사는 아니지만 하와이 항공도 10월 초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 호놀룰루와 베이징 직항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항공사들이 이렇게 노선을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항공유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와이 항공의 베이징 호놀룰루 노선 탑승률은 50%에 그치는 등 미국 항공사들의 중국행 노선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당국의 타이완 표기 수정 요구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예, 중국 민항 총국은 지난 4월에 미국 항공사를 포함해서 40여 개 외국 항공사들에 대해서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하지 말 걸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들 미국 3대 항공사는 지난 7월에 중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브렉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시도 의혹을 제기한 여성에게 오는 24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청문회가 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호, 복구 작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내 손전화 통화에서 사기 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버노 지명자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시 증언 여부가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처크 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포드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포드시가 오늘 24일 10시에 시작되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편지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래도 공개나 아니면 비공개 청문회에서 포드 씨한테 증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오전 10시까지 준비된 증언과 포드 씨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캐버너 지명자 인준 과정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네, 자, 포드 씨가 제기한 의혹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캐버너 지명자를 36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캐버너 지명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원래 20일에 상원 법사위원회가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의혹 때문에 이 과정이 연기됐습니다.
예. 자, 법사위원회의 이런 요청에 대해 포드 씨 측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포드 씨 측의 리사 뱅크스 변호사가 19일 저녁에 미국 CNN 방송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청문회 증언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변호인 성명은 먼저 이 포드 씨가 고작 이틀 전에 본인 신원을 공개했는데 지금까지 집에도 못 가고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포드 씨를 존중하고 이런 상황을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그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하지만 24일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언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명은 완전하게 초당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청문회에 나올 증인이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면서 관련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이 언급한 증인 두 명은 바로 캐미너 지명자하고 포드 씨를 말합니다.
네, 자, 성명에서 완전한 초당적인 조사를 언급했는데 이 포드 씨 측에서는 해당 사건을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FBI가 이걸 조사한 뒤에야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말도 포드 씨 측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이 요구대로 FBI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FBI가 이미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레슬리 법사위원장도 FBI는 그런 거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면서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검증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재 민주당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반응입니다. 인준 청문회를 중단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자는 거죠. 이런 가운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FBI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 쪽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일단은 포드 씨가 청문회 나와서 증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화당 상원 중진위원이죠. 수정 컬린스 위원, 린지 그레이엄 위원,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위원이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상황을 살펴보고 인준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포드 씨한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기회를 주고요. 만일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캐비넷 지명자 인준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포드 씨에게 증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f she shows up, that would be wonderful. If she doesn't show up, that would be unfortunate.
포드 씨가 청문회에 나타나면 아주 좋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포드 씨가 청문회에서 믿음이 가게 증언하면 아주 흥미로울 것이라면서 이 증언을 보고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향후 조처를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여전히 캐버너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지요.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캐버너 지명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참 상상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피해를 본 지역을 방문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렌스로 큰 피해가 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We're getting all teed up for a lot of money to come down to the area. You're going to need it. And we have it and we will.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주민들 편이라면서 복구와 구호에 필요한 것들을 연방 정부가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구호 작업에도 직접 참여를 하더군요.
네, 한 지역 교회에서 이재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눠 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원봉사자들하고 이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변 피해 지역을 둘러보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사망자가 꽤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미국 봉토에 상륙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크게 피해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세력이 약해진 뒤 다른 곳으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아직도 이 큰 물이 빠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연재해 대응과 관련한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덮친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죠. 최근 푸에르토리코 지역 정부가 허리케인 사망자 수를 3천 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대응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지역 정부와 연방 정부 그리고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손전화 통화에서 사기성 전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네요.
네, 미국 아칸소주의 근거를 둔 파이브 오리온사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파이브 오리온사는 통신회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송신자 번호 확인이나 전화 수신 거부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보고서에서 2019년 미국 내 손전화 통화 가운데 약 45%를 이른바 스캠콜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스캠콜이 뭘 말하는 겁니까?
스캠이라고 하면 영어로 사기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캠콜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뜻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런 전화를 요즘 보이시 피싱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새 손전화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이런 전화가 바로 사기 전화의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이 파이브 오리안사 보고서는 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 전화 비율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에 3.7%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에 29%로 늘어난 데 이어서 내년에는 거의 절반에 달할 것이란 겁니다. 보고서가 그러면서 이 미국 내 이민자 집단이 사기 전화의 집중 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민자들을 상대로 어떤 사기 전화가 온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는 미국 대도시에 사는 중국계 이민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화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이 중국계 이민자나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중국 영사관인데 중국에서 물건이 왔으니까 찾아가라면서 이 물건을 찾으려면 신용카드 번호나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슬쩍 요구하는 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게 흔한 사기 전화 방식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또 전화를 걸어서 병원이나 빚 취심업체 그리고 통신회사로 속이고 낼 돈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사회보장 번호를 달라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IRS라고 속이는 사기 전화도 늘고 있답니다.
네, IRS라면 미국 국세청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전화로 IRS를 사칭하고 세금 낼 게 있다고 접근한 뒤에 낼 돈을 가짜 계좌로 넣으라고 한다거나 또 신용카드 번호,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IRS층은 경고했습니다. IRS층은 특히 최근에 범죄자들이 사기 전화로 자선기관을 가장해서 허리케인 이재민 돕기 기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조직이 어딘가요?
연방 통신위원회 FCC가 주로 담당합니다. FCC가 받는 불만 접수 건수에서 대략 60% 정도가 원하지 않는 전화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만이 매년 20만 건 정도 접수된다는데요. 몇몇 민간 조직은 미국 소비자들이 2016년 기준으로 매달 26억 통에 달하는 로보콜을 받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 로보콜이라 그러면 자동 발신 전화를 말하는데요. 사기 전화나 광고 전화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완전하게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파이브 오리온사 측은 이 사기 전화 수법과 기술이 계속 진화하는 통에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사기 전화를 미리 탐지하고 소비자가 사기 전화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FCC는 현재 통신회사들이 불법으로 추정되는 이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사기 전화를 막는 조처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카고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의미이자 내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You are the inspiration 들어보시죠. And I want you here with me from tonight until the end of time. You should know.
'Cause you bring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는 일마다 거듭 실패를 해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닭튀김 식당 사업 KFC를 일으킨 커넬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120여 개 나라, 약 3만 군데 KFC 매장에서 닭튀김은 물론 감자튀김, 샐러드 등을 파는 종업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어느 매장에 가도 광고판에는 흰 머리, 흰 수염에 하얀 양복을 입은 노 신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KFC의 상징이자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지요.
커넬 샌더스는 60대에 들어서 또 다른 창의적 사업을 시도했고요. 무려 천여 번이나 거절을 당한 끝에 성공을 거둔 불굴의 사업가였죠.
커넬 샌더스가 창업한 KFC는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즉 속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식당 연쇄망입니다.
2013년 매상액을 보면요, 230억 달러, 금액으로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유명한 맥도날드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자, 그런데 이 기업을 일으킨 커넬 샌더스의 본명은 할랜드 샌더스인데 왜 대령이라는 말이 들어간 커넬 샌더스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할랜드 샌더스는 켄터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이 지역 경제에 기여를 했다면서 주지사가 켄터키의 커넬이라는 명칭을 하사했습니다. 여기서 이 커넬은 군대 계급 대령이 아니라 주지사가 미국 남부의 신사들에게 붙여주는 경칭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커넬 샌더스의 생애를 좀 들여다보죠.
샌더스는 1890년 중부지방인 인디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약칭 KFC가 태동한 켄터키주에 가까운 지역이었죠.
샌더스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 매우 삶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샌더스가 6살 때 농장을 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샌더스는 어머니를 도와서 농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7학년까지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샌더스는 의붓 아버지와의 사이가 무척 안 좋아서 폭력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14살이 되자 샌더스는 집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보일러 점검원, 보험 판매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살 어린 나이로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군에 있다가 제대를 한 후에는 철도 노동자, 보험 판매원, 법률가 등의 일을 했지만 모두 이런저런 사건으로 해고가 됐죠.
자, 그런 가운데 18살 때 조세핀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1남 2녀를 두었군요.
네, 1920년에 샌더스는 처음으로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 오하이오 강을 오가는 전기 연락선을 운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강에 다리가 생기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연락선 사업을 팔고 램프, 즉 등을 만드는 공장을 해봤지만 그것도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져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샌더스는 이후 60대 중반까지 주유소, 모텔, 식당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기도 했지만요, 화재가 나기도 하고 2차 대전도 벌어지고 또 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님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했죠.
샌더스는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새로운 닭고기 조리법을 개발했군요.
샌더스는 50세가 되던 해에 남부식 닭고기 튀김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I know you're taking certain seasoning for sausage, certain seasonings for dressings. And you can take combination of some of those sides and get another good seasoning. 샌더스가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미국 남부의 특징을 살린 자신만의 조리법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상품명으로 정했습니다.
11가지 양념과 허브의 식재료가 들어가고 조리 시간을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하는 압력솥 조리법. 그것이 바로 그만의 비밀 조리법인 거죠.
그렇죠. 샌더스는 자신이 개발한 조리법을 다른 식당에 전수하고 그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받는 사업 형태를 추진했습니다.
네,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디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계약 조건은요. 식당 측이 샌더스의 비밀 요리법과 상품명을 사용하고 그 대신에 팔리는 닭 한 마리당 4센트를 프랜차이즈비로 샌더스에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부당한 숫자가 무려 1008번이나 됐다고 하죠.
네. 어느덧 62세가 된 1952년에 마침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대규모 식당을 하고 있던 피트 하먼이라는 사업가가 샌더스의 조리법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9번째 만에 구매 결정이 난 건데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이 생긴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피트 하먼은 왜 샌더스의 조리법 사용권을 샀을까요?
하먼으로서는 켄터키에서 온 제품이라는 이색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부의 친절이라는 이미지가 사업의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피트 하먼의 KFC 식당은 다행히 사람들로 붐볐고요. 그 치킨이 인기가 있는 걸 본 다른 식당들도 다투어 커넬 샌더스의 조리법을 구매했습니다.
샌더스는 자신의 조리법을 파는 노력을 하면서도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식당 옆으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나면서 손님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1955년에 경매 처분을 하고 빈털터리가 됐죠. 그의 나이는 이제 노년에 접어든 65살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샌더스는 좌절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전국 각지의 식당을 돌며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1년에 달린 거리가 무려 20만 마일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네, 샌더스가 가맹점을 확대하는 동안 재혼한 아내 클라우디아는 KFC만의 비밀 양념을 만들어서 각 식당에 배송했다는데 자,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네,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맹점은 불과 2년 사이에 600여 개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77세 때인 1967년에는 가맹점 수가 전국에 3,500개로 늘었습니다. KFC는 캐나다, 영국, 멕시코, 중국, 한국 등 세 개로 번져나갔습니다.
KFC Canada, I've been with the company. Mexico.
But its biggest success, China.
생각은 달라도 치킨은 하나.
사실 샌더스는 그보다 앞서서 미국 내 대부분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자신은 주로 월급을 받는 홍보대사로 일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의 매점은 그 뒤로도 소유권을 갖고 있었죠. 샌더스는 새로 문을 연 매장을 방문해서 운영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텔레비전 광고에도 직접 출연했습니다.
I'm Colonel Harland Sanders and I'd like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 Kentucky Fried Chicken.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에 그가 타계한 1980년에 KFC는 전 세계 48개국에 약 6천여 개의 매장을 가진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커넬 샌더스는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늦게까지 갖고 있었던 캐나다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 전액을 교회와 병원, 보이스카우트, 구세군 등을 위한 자선 사업에 투입한 것도 유명한 얘기죠.
네, 샌더스는 또 외국 고아를 70여 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기도 했죠. 그 뜻을 살려서 설립된 KFC 기금은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희사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부자가 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커넬 샌더스는 왜 흰 옷을 입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 커넬 샌더스가 KFC 치킨의 조리법을 팔러 다니며 어려웠던 시절에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다닐 때는 언제나 여름용 흰색 양복만 입고 다녔는데요.
예.
그런데 이 양복이 오히려 거래자들에게 무척 좋은 인상을 줬고요.
네.
그래서 샌더스의 트레이드마크로 굳어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90살이 된 1980년 커넬 샌더스는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남기고 켄터키 루이빌에서 타계했습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을 상징하는 하얀 양복을 입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거듭된 난관에도 좌절을 할 줄 몰랐던 커넬 샌더스.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또 하나의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간 전설적인 기업가였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적인 닭튀김 프랜차이즈 KFC를 일으킨 커넬 샌더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제노바의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모란디 다리 붕괴 참사로 희생자가 40명을 넘었고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트윗 살펴볼까요?
The deadly collapse of a bridge in Italy last month set off a bitter debate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precisely what caused it.
이탈리아에서 지난달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 사건은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이 엄밀하게 사고를 일으킨 건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유발했습니다.
Dead는 죽은이란 뜻인데요. Deadly는 생명을 앗아가는 혹은 인명피해를 일으킨이란 말입니다. Collapse는 붕괴되다, 무너지다라는 뜻이어서 Deadly Collapse of a Bridge,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deadly collapse of a bridge in Italy last month.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라는 말입니다.
Deadly, deadly, deadly.
생명을 앗아가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Collapse, collapse, collapse.
붕괴되다, 무너지다.
Set off는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는 뜻이고,
bitter,
는 쓴, 쓰라린 또는 격렬한이란 말인데요.
Set off a bitter debate.
이 사건이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Set off. Set off. Set off.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Bitter. Bitter. Bitter.
쓰라린, 격렬한. 여기서 쓰이는 bear는 의무나 책임을 지다라는 뜻인데요.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precisely what caused it.
이 참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고 정확히 무엇이 사고를 일으킨 건지에 대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e deadly collapse of a bridge in Italy last month set off a bitter debate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precisely what caused it.
이탈리아에서 지난달 인명피해를 낸 다리 붕괴 사건은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이 엄밀하게 사고를 일으킨 건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유발했습니다. 오늘은 모란디 다리 붕괴 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설립자들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나 새 정부의 법적 틀 안에 10개의 수정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 3개 조항은 개인의 권리 보호, 나머지 7개 조항은 정의 구현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한 데 모아 이른바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정 헌법 5조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부의 기소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랑은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관습법에서 유래한 대배심은 일종의 제동장치로서 피의자가 영국 군주로부터 부당하거나 가혹한 기소를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 창시자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기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대배심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항은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반복해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범죄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다시 그 범죄로 중복 기소될 수 없습니다. 3항은 피의자가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항은 적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사람은 재판 제도를 통해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박탈하기에 앞서 헌법과 모든 관련 법들이 명시한 개인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끝으로 연방정부는 부동산 등 개인의 소유물을 공공목적을 위해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당시 시중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수정헌법 5조는 창시자들이 당시 영국 통치에서 많이 목격했던 과도한 재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협박에 의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재판에 의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글라스 전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수정헌법 5조는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투쟁에서 위대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고 품위 있는 문명인의 오래된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